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성탄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한 교인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성탄, 탄생에 대한 이 메시지만 전하셨는데 다른 메시지는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1년에 한번 성탄주일만 나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셨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CE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스터 크리스찬이라는 약자입니다.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에만 나오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는 다 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의 메시지와 부활절의 메시지는 다 압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아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마다 듣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하면 내가 한 50세, 60세 됐다고 하면 뭐한 5, 60번 정도 이렇게 들을 만큼 너무나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까 귀를 기울이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 그냥 하품하고 뭐다 아는 얘기 내가 설교할 정도로 익숙한 이런 본문들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절기 설교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익숙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미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에, 다 안다는 이것에 그냥 묻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친숙하면 무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친숙하다 보니 무례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는 자들이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사실 다시 한번 방문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알고 있다는 이것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Why Christmas? 성탄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의 삶의 인간의 모습에 대한 다 아는 것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다 아는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이다 아는 사실, 인간에 대한 사실이 성탄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는 사실 넘버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숭배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두운 삶을 삽니다. 불행의 삶을 삽니다. 이 어두움에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어두움에서 그들을 자유케 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질까? 놀아도 보고, 여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힘은요, 빛밖에 없습니다.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여행하고 내가 즐겨보려고 이것이 나의 삶의 어두움을 제거시키리라 생각하지만 빛을 이길 것은 빛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흑암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망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삶에 구석구석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좀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이 촛불을 킵니다. 장식용으로 키는 거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촛불을 키는 것일까? 촛불 하나는요, 어두운 곳에 키워질 때에 빛을 발합니다. 그곳에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아주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둠의 노예가 아니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유명했던 링링 브라더스라고 서커스단이 마지막 이 커튼을 내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서커스단이었습니다. 한 지금 한 4, 50년 전에 뉴욕에서 한번 공연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 1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그때 무대에 조련사가 호랑이 네 마리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장 속이니까 관중에게는 위험이 없었으나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참 걱정을 하였습니다. 어둡고 고요하고 캄캄한 그런 시간에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분 후 불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아주 침착한 조련사의 모습을 보며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뒤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어두움의 삶을 지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여서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된 일을, 멋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하면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에 거한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빛의 자녀들은 빛에 거해야 되거든요. 빛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을 때 옷이 뭐 더러울 때 어두운 데 있으면요 더러운지 어떤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작은 흠집 하나도 작은 더러운 그런 것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445장입니다. 참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는 후렴 안 하고 마지막 3절 때만 후렴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우리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사는 어둠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아는 사실 넘버2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 가운데 거하다 보니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강도나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대낮에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두울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어둠에 거하다 보니 인간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착하다, 괜찮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방법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물질로 해결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묵상도 해보고 어디에 가서 이렇게 수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때 잠깐 마음의 위로를 얻지만 별로라고. 여러분 길을 찾는 인간에게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 아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아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너무나 약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업체와 직장을 잃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해도 기쁨보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돌아올 때에, 이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삐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잊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인간은 강하다는 이런 착각 속에 또 빠질 것입니다. 무적 전사처럼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막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흠집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 조카래요.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래도 대단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 말대로 이 damaged good, 우리는 손상된 상품입니다. 온전한 데가 없어요. 옛날 그 사과 이렇게 좀 그 따서 하는데 가봤더니 이 사과를 따는데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옆으로 그냥 빼놓더라고요. 흠집 하나 없는 이런 것들만 상품으로 내간다고 해서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고 옆으로 제쳐놓으셨으면 여기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흠집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우리의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위에.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보여. 잘 숨길 뿐입니다. 잘 숨긴다 뿐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흠집과 상처와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예수님은 재활의 전문이십니다. 그냥 깨끗한 것 깨끗하게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 망가지고 깨지고 좀 흠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다 흠집과 약점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궤양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매춘부였어요. 아모스는 유일한 훈련은 무화과나무 가지치는 이거였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에레미야는 우울증세가 있었고 마르다는 걱정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마리아, 그 시스터 마리아는 얄미운 짓만 골라하고 노아는 술 취해서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베드로는 우욱하는 데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탓할 때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약한 것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삶에 흠집이 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막 노력하고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거기에 막 분노하여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붙들리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해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항아리는 주인이 다른 온전한 이런 항아리들과 같이 물길러 가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주인이 깨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깨진 물 항아리는 주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하여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주인은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다니 생각하며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새 항아리로 나를 대치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건인데. 주인이 그 물음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가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들이 여기에 피어 있습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모두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 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나도 좀 더 완벽했으면, 좀 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족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하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상처가 아픔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약한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빈약하게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참 약합니다. 다른 동물은 낳아놓으면 혼자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해 보이나 강대국이 그렇게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평화, 이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숙하면 무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여서 뭐 2020년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우리 팬데믹 때문에 가족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별로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 뭐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거룩하신 이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성탄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 평강의 왕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우리의 최고가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성탄 예물을 감사헌금을 십일조를 주일헌금을 주님께 바친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실 때에 주님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이러한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용서하여 자유된 삶으로 그리고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